자, 열왕기상 18장은 어제 아침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당시 아합과 이세벨이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수많은 순교자, 희생자들이 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중에 엘리야에게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한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순교자, 많은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남겨두셨을까를 자, 오바다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제 아침에 살펴봤던 오바다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바다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두고 늘 떡과 물을 통하여서 이렇게 공급했다고 그랬어요. 사실 목숨 건 헌신이었죠. 발각되면 죽는 일이고 발각되지 않아도 하루에 거의 100만 원 이상씩 들어가야 되는 자기의 재정적인 손해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숨 건 헌신이라고 하고 싶어요. 또 두 번째는 목숨 건 순종이었죠. 엘리야가 자 아합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해라 라고 말했을 때 사실 어쩌면 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담스러운 그런 말이었죠. 왜냐하면 여기 있습니다라고 아합에게 보고했다가 만약 엘리야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거기 없으면 이제는 자기는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이 불의 대결, 갈멜살 대결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목숨 건 헌신, 목숨 건 순종이 있었다. 누구요? 오바다라는 한 사람의 그 헌신과 순종이 있었기에 이 갈멜산 불의 대결이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은 이 갈멜산 열왕기상 18장, 19장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엘리야만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인물이 오바다라는 사실, 오바다. 그래서 저는 이 오바다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바다 같은 정말 절대적인 헌신, 절대적인 순종, 목숨 건 헌신, 목숨 건 순종. 이 보이지 않는 정말 이와 같은 오바다 같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갈멜산 승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50명을 데려와라 라고 요청하죠. 그 이제 18장 19절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대결해 봅시다. 나는 혼자고 그들은 850명. 그리고 왕과 백성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지금 또 그곳이 어딥니까? 바로 바알 제단이 있는 그곳이 아닙니까? 그러니 절대적으로 그들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유리한 그런 입장에서 뭐 지금 엘리야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서 대결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래서 그가 21절, 18장 21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왜 중간에서 머뭇거리냐. 과연 누가 하나님이신지 한번 너희가 봐라. 그리고 너희가 결단하라, 선택하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대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 절대 자기 자신의 어떤 무슨 능력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백성들로 하여금 중간에 머뭇머뭇할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대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해라. 너희가 먼저 자 성공을 하라는 거죠. 송아지 먼저 선택하고 거기 바알 제단이니까 너희가 먼저 거기에 바알을 부르라. 그래서 정말 불이 임하는지 한번 해보자 하고 그들에게 먼저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들이 먼저 하죠. 그러니까 거기가 바알 제단 거기고 또 왕과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자기들이 먼저 성공했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예, 저 응답이 없었죠. 그래서 27절에 이 엘리야가 그 비꼬듯이 비웃듯이 하는 말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큰 소리로 불러서 만약 잠들었으면 깨우고 길에 나갔으면 다시 부르고 너희가 한번 불러라 하고 예,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응답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자 30절 엘리야는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자, 3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봐봅시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렇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부터 했다는 거죠. 바알 우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쌓는 기도가 무너져버렸고 예배가 무너져버렸고 신앙이 무너져버렸어요. 이 무너져 있는 제단은 무너진 신앙 양심, 무너진 그런 신앙 전통, 잊혀진 언약을 상징적으로 엘리야가 승리하게 된 배경은 뭐냐? 무너진 그런 제단을 다시 쌓는 일, 무너진 기도를 다시 쌓는 일,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 엘리야는 열두 나와 이 우상 숭배에 탐닉하는 백성들 앞에서 이 엘리야는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이 돌을 열두 돌을 쌓고 그들의 정체성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열두 돌을 쌓았다. 그래서 무너진 제단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열두 지파의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입니다. 온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그 제단을 쌓았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갈멜산 대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척결하기 전에 먼저 그 우상을 만든 황폐한 내 마음의 제단부터 쌓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물론 어떤 내 삶의 승리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전에 먼저 내 무너져 있는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예배를 쌓는 일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예배 의식이 무너지고 예배 생활이 무너져 버렸는지 모릅니다. 기도의 열정이 무너져 버리고 첫사랑의 열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제단은 방치한 채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혹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쌓는 일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기도의 제단을 쌓죠. 그래서 쌓아둔 은혜, 쌓아둔 기적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특별 새벽 기도에 또 부흥에 또 앞으로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무너진 제단을 쌓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생활을 했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쌓아둔 기적을 이제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적은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무너진 제단을 쌓는 일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체성을 회복한 거죠. 열두 돌, 이스라엘을 기념하는 열두 돌을 통하여서 쌓았다는 사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 3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또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한 이 엘리야를 보십시오. 뿐만 아닙니다. 언약의 하나님. 자, 3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또한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또한 야곱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이 야복강 기도의 싸움을 통하여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주신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엘리야의 기도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내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응답해 주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 무너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열두 돌,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자기들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과연 그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제단의 물로 완전히 적시죠. 이 제단 주변을 넘치도록 물을 세 번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연 발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죠. 우연을 가장한, 그 우연이 일어난 거야. 이걸 그렇게 말하지 못할 정도로 재물이 불탔다면 그 어떤 속임수도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대길 내내 불리한 조건을 고수했습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알 선지자들을 거기 먼저 제물을 선택하게 만들고, 대결 장소도 그들의 제단이었고, 또 숫자적으로도 우세했고, 바알 주특김 불의 대결을 먼저 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알의 주특김 불의 대결 뿐만 아닙니다. 왕과 백성들의 절대적인 그런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한 조건 속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자, 이 제단과 이 제물을 물로 그냥 적셨다는 거예요. 아니 불로 태워야 되는데 물이 흠뻑 적셔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드러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다 차단한 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그는 기도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우리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는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하시는 분, 그 하나님. 그래서 아주 밑바닥까지, 어떤 때는 아주 절망적인 그 순간까지,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순간까지, 나는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이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내려가게 하시는 거죠.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무슨 지혜가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랬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그냥 흠뻑 그 제단 가운데 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발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 버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했던 거죠. 바알을 조종하기 위해서 온종일 춤추고 소리 지르고 몸을 해야던 바알 선지자들과 다르게 엘리야는 그냥 이미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던 살아계신 하나님께 응답을 간구했습니다. 응답해 주셔서, 내게 응답해 주셔서. 먼저 그는 그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 앞에 사르밧 과부에게 행하셨던 하나님, 자기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하셨던 하나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자, 17장, 그 앞에 17장 22절 한번 봐볼까요? 자, 17장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이미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던 살아계신 하나님께 응답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3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하소서. 여러분, 바알 선지자에 비해서 덜 열정적으로 보이죠. 바알 선지자들 얼마나 몸부림치며 막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냥 간단합니다. 무릎 꿇고 주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어찌 보면 덜 열정적으로 보이지만 간구하는 대상을 바로 알고 있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 바로 그가 했던 기도,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는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수나 제대로 하고 와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요,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 아시죠? 아마 옛날에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하신 적도 있었을 거예요. 목욕 제기하고 머리 빗고 목을 깨끗하게 가다듬고 하얀 옷 입고 그 새벽에 그 추운 때 목욕 제기하고 정화수 떠놓고, 그 정화수도 그냥 물이 아니라 이슬 맞기 전에 아주 첫 그 물을 또 조심스럽게 떠와서 했던 그 정성,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그것에 비하면 얼마나 제대로 눈곱이나 제대로 띄었는지, 아니면 세수나 제대로 하고 왔는지, 화장이나 제대로 하고 왔는지 민낯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몸부림치며 거기서 막 춤추며 그렇게 소리 지르며 해도 응답이 없었는데, 엘리야는 간단했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분명했잖아요. 기도하는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가 엎드려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세수도 하지 않고 그냥 옷만 걸치고 나와서 이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구한 대상을 바로 알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응답하셨다고 하세요. 재물은 물론 불에 타지 않는 돌, 물에 젖은 흙까지 다 태우셨으며, 38절에 보니까 완전히 다 핥아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모든 백성,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기도한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걸 통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백성들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자 이 850명을 바로 죽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또한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머뭇거리는 신앙을 청산하고 단호하게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이 엘리야 대결을 통하여서 엘리야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불을 내리기 위해서 기도했던 엘리야는 이제는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41절부터 나옵니다. 불을 내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비를 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고 비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엘리야는 비를 내리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모습은 몸을 가누기 힘든 만큼 지쳐있지만 또 간절한 그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음을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비가 내리지 않다가 또 간절히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 또 불로 응답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충분히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7번 정말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7번까지 보냅니다. 가서 봐라. 구름이 있는가 봐라. 그랬더니 손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는 확신했습니다. 비 올 테니까 아방에 가서 빨리 마차 추스리고 내려가라 해라. 그리고 나서 그 조금 후에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손만한 이 구름, 손만한 그런 작은 구름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은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 감지될 수 있도록 기도로 채워져 가고 있느냐 하는 말이죠.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던 것처럼 선택받을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응답해 주옵소서.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응답받고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